VOA 세계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제재를 명령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제재 명령에는 푸틴 대통령 외에도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 부총리들, 러시아 정부 부처 장관들과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 등이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개인 제재에는 제재 대상의 자산 차단, 우크라이나 입국 금지, 자격과 허가증에 대한 취소 또는 중단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또 이번 제재 조치는 무기한 적용됩니다.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립을 승인해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법원이 9일 포로로 잡힌 외국인 자원병 3명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 외국인 지원병은 영국 국적 2명, 모로코 국적자 1명입니다. 러시아 국영 매체 RIA 노보스티는 영국인 에이든 에슬린과 숀 피너, 모로코인 사둔 브라히미 통살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안에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법정은 이들 세 명이 폭력적으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추구했고 사형을 집행할 만한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밖에도 용병 활동과 테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측은 이들 세 명이 용병이라며 따라서 전쟁 포로에 대한 통상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올레 니콜렌코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판결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며 재판이 법과 도덕성보다 선전선동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군의 일부로서 싸우고 있는 모든 외국 시민들은 우크라이나 군인으로서 간주되어야 하고 그의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지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도 이번 판결은 어떤 정당성도 없는 엉터리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타라스 비소츠키 우크라이나 농식품부 차관은 9일 내년 곡물 수확량이 최대 4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비소츠키 차관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경작 면적의 25%를 잃었다며 수확량이 과거에 비해 약 35%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약 35에서 45% 적은 3천만 톤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년 곡물 수확량 대비 절반 가까이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소츠키 차관은 기뢰 제거를 조건으로 해상 곡물 수출을 보장하겠다는 러시아 측의 제안도 반박했습니다. 비소츠키 차관은 최근 이 같은 제안을 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문제는 러시아의 군함이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민간 선박이 우크라이나 항구를 안전하게 드나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뢰 제거 작업은 물리적으로 복잡하지 않아 빨리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전쟁이 끝나거나 일종의 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물론 우리가 승리해 전쟁이 끝나면 매우 빨리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에 점령당한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시에 콜레라 발생 위험이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일일 정부에 마리우폴 상황에 대해 안전한 식수 확보가 안 되고 있다며 이 같은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마리우폴은 지난달부터 개별적인 콜레라 감염자가 신고됐다며 대규모 콜레라 유행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마리우폴 내 의료 체계는 이미 거의 붕괴 상태라며 마리우폴 내 대규모 콜레라 발생은 이 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세르히 오르로프 마리우폴 부시장도 도시의 보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마리우폴 시를 떠나 있는 오르로프 부시장은 약 10만 명의 주민이 여전히 도시에 있다며 콜레라를 포함해 질병 감염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르로프 부시장은 중앙통제식 식수위생체계가 작동되지 않은 것과 더불어 불행하게도 많은 시신들이 현장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과 당장 필요한 의료 지원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당국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보내려는 모든 노력을 차단하고 있다며 적십자, 세계보건기구, 유엔 등 어떤 인도주의 기관도 그곳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이 400여 곳의 국립공원을 포함한 공공부지에서 한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판매와 유통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법으로 앞으로 10년 후인 2032년을 목표로 잡았고요. 약 4억 8천만 에이커, 19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공공부지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제로, 0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내무부는 성명을 통해 2020년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나온 플라스틱 등 고형 폐기물이 8만 톤이고 미국이 폐기물을 보내던 일부 국가가 수입을 중단하면서 폐기물 처리율이 5% 떨어진 상황을 언급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미국의 환경 문제, 생태계 문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내무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에 100%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 대체품 개발을 주문했습니다. 미국 내무부가 주도하고 있는 이 정책은 8일 유엔이 지정한 세계 해양의 날을 기념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환경정책의 일환입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는 뉴욕과 뉴저지의 일대에 연결된 대서양 앞바다의 해저 협곡인 허드슨 캐년을 국가 해양보호 구역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서부의 대자연 그랜드 캐년과 맞먹는 규모의 수중 공원을 조성해서 일대의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고 해양 환경 관리와 해결을 도모한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내무부 성명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한 해 1,4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나 관련 성분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데 수거하는 해양 쓰레기의 거의 80%에 달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오늘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이번 주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미주 정상회의에 참석한 니카라과의 정치 상황과 미국과의 관계 짚어보고요. 뉴스 속 인물은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6월 11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강원도 지역은 아침까지 비가 곳곳에 내리겠고요. 소강 상태 후에 오전부터 저녁까지는 또 대부분 지역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11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10에서 50mm 정도를 예상합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토요일 아침 기온이 가장 낮은 곳 삼지연입니다. 5도에서 시작하고요. 해산이 10도, 중강 13도, 청진 12도. 함흥과 원산은 15도, 장전 16도, 개성, 신의주, 평양의 아침 최저 17도입니다. 낮에는 삼지연이 16도까지 오르겠고 청진이 18도, 해산 21도, 함흥과 원산은 낮 최고가 20도입니다. 장전이 21도, 중강 26도, 신의주 25도, 평양 27도, 개성의 낮 최고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 흐리고 종일 가끔 비 내립니다.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고 먼바다는 1m까지 오전에 물결이 조금 더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친러시아 법원이 우크라이나 측 군인 3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서방은 제네바 협약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중남미 이민자 수용에 관한 미국의 방안에 대해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보좌관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 회담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대한 재판 소식부터 들어볼 텐데요. 군인 3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고요?
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이 친러시아 반군 세력 자치 지역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법정이 9일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싸운 군인 3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용병 활동과 테러, 권력 전복을 시도한 혐의 등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러시아 국영통신 RIA는 이들이 총살형에 처해질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그 재판받은 군인들이 외국인 용병들입니까?
에이든 에슬린 씨, 그리고 숀 피너 씨는 영국 국적자, 그리고 사든 브라임 씨는 모로코 출신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들이 용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모로코 출신인 사든 브라임 씨의 아버지는 모로코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든 씨가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서 용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에슬린 씨 그리고 피너 씨 가족들도 두 사람이 오랫동안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복무해왔다고 말했는데요. 이 두 사람은 2018년부터 우크라이나에 거주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이 세 명의 군인들 어떻게 하다가 러시아군에 체포된 겁니까?
네, 에슬린 씨와 피너 씨는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함께 싸우다가 지난 4월 중순에 남부 마리우폴의 최후 저항지였던 아조스탈에서 친러 세력에 투항한 걸로 알려졌고요. 사돈 씨는 3월 중순에 동부 볼로바 지역에서 잡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면 3명의 군인들은 그 혐의를 인정했습니까?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는 인정했지만 용병은 아니라고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세 사람은 한 달 안에 법원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데요. 이 세 사람 모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이번 재판이 러시아 측의 첫 전쟁 관련 재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24일 개전 후 러시아 측이 진행한 첫 재판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번에 재판이 이루어진 이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DPR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합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또 이 제네바 협약 위반이라면서 세 사람 모두 전쟁 포로로 취급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네바 협약에는 이 전쟁 포로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포로는 이 적극적인 적대 행위가 끝난 후에 지체 없이 석방, 송환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대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게 영국 정부 설명입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합법성이 전혀 없는 엉터리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실 대변인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이들은 전투원으로서 면책특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영국인 병사 앤드루 힐 씨도 지금 이 DPR 지역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 절차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올레그 니콜렌코 대변인은 이런 보여주기 재판은 법과 도덕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선전이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일부로서 싸우고 있는 외국 시민은 모두 우크라이나 군인으로 간주되고 또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고요?
네, 푸틴 대통령이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젊은 경제인과 과학자들과의 대화라는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18세기 러시아 제국의 표트르 1세의 치적을 언급하면서 러시아가 역사적인 영토를 되찾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 러시아 같은 나라에 울타리를 치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더 나아가서 영토를 확장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는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어떤 새로운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중화기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날 전화 통화로 사태를 논의했는데요. 프랑스 대통령실은 두 정상 간의 통화 후에 프랑스 정부에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무기를 제공할지 구체적인 무기 체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최근 프랑스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잠깐 껄끄러운 상황이 있었죠?
네.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에 줄곧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면서 외교적 해법을 찾고 있는데요. 지난 4일에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이 불효감을 느끼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그 자신은 물론이고 러시아 국민 그리고 역사에 실수를 하고 있다고 지적은 했는데요. 하지만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출구가 조성돼야 한다면서 푸틴 대통령에게 굴욕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강하게 반발했죠.
네, 우크라이나 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은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은 모두를 굴욕적으로 만드는 거라면서 특히 전쟁 희생자들에게 너무 무례한 거라고 반발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의 이날 전화 통화 또 무기 제공 약속으로 더 큰 파장은 막는 모양새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스페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스페인에서는 중남미 이민자 수용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스페인 정부가 중남미 이민자 수용에 관한 미국 정부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스페인 내부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스페인의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스페인이 미국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고 비판하면서 오직 스페인의 정치,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만 이민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스페인의 중남미 이민자 수용하고 미국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미국은 남북 국경지대로 몰려드는 중남미 이민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주의와 이민자 포용 정책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런 이민자 행렬이 더 급증했는데요. 지난주에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처음 미국이 스페인 정부와 협력해서 이들을 스페인에 보낼 계획이라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남미 국가 이민자들을 왜 스페인으로 보낸다는 겁니까?
네, 스페인은 언어와 문화가 비슷하기 때문에 전부터 중남미 국가 주민들에게는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유럽에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나라인데요. 미국 정부는 스페인 정부와 협력해서 이들의 이주를 돕고 동시에 미국의 부담도 덜고 싶어 한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 정부에도 이를 타진했다고 악시오스가 전했습니다.
네. 스페인이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까?
네, 스페인은 유럽연합 EU 국가들 가운데서 실업률은 13.5%로 가장 높은데요. 하지만 또 반면에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대체로 스페인 사람들은 이 식당이나 건물 공사장 같은 곳에서 험한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게 현지 관계자들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더 심각해졌는데요. 스페인 중소기업협회는 지난달 식당과 건설 부문만 해도 약 10만 명의 인력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정도면은 국가 경제에도 영향이 있겠습니다.
네, 스페인은 특히 대표적인 관광국입니다. 스페인 통계청에 따르면 스페인 국내 총 생산의 12%를 관광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식당 종업원, 관광 안내원 등 부족으로 관광 산업에 당장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스페인의 외국인 이민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있습니까?
네. 2021년도 스페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약 530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150만 명 정도가 중남미 출신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어서 스페인을 떠난 외국인들도 늘었는데요. 지난해 첫 6개월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약 4만 2천 명이 감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국과 스페인은 10일 폐막하는 미주 정상회의에서 이에 관한 합의를 발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필리핀 대통령 당선인을 만났네요.
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9일 필리핀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지금 아시아 국가들을 순방 중인데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 일정으로 한국,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한국 일정을 마친 뒤에 필리핀으로 가서 이 마르코스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필리핀은 지난달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아직 대통령 취임식 소식은 없었습니다.
네, 마르코스 당선인 취임식은 이달 30일에 있습니다. 마르코스 당선인은 지난달 9일 치른 대선에서 2위 후보인 레니 로브레도 현 부통령과 30% 이상의 격차를 보이면서 압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네. 자,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마르코스 대통령 당선인이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요?
네, 셔먼 부장관은 마르코스 당선인과 회동한 후에 트위터에 두 사람이 양국 간의 동맹과 경제 관계 강화, 인권 증진,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보존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르코스 당선인 측의 발표 내용도 들어보죠.
네, 마르코스 당선인 측의 발표 내용도 비슷한데요. 빅터 로드리게스 대변인은 두 사람이 양국의 동맹과 우호를 더 돈독히 하고 양국 간의 경제 강화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미국하고 필리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네, 필리핀은 과거 아시아에서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는데요. 두테르테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비속어를 쓰는 등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또 미군의 필리핀 주둔의 근거가 되는 방문군 협정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왜 미국 정부와 갈등을 일으킬 겁니까?
네, 두테르테 대통령의 초법적인 인권 탄압 행태가 문제가 됐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악명 높은 필리핀의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재판 없는 직결 처형과 폭력, 고문 등의 인권 유린이 자행됐다고 미국과 인권단체들이 비판하자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반발했습니다.
네. 그러면 필리핀하고 중국의 관계는 어떤가요?
과거 미국과 필리핀 관계가 좋았던 반면에 역으로 중국과의 관계는 좋지 못했습니다. 필리핀 국민들의 반중국 정서도 강한 편인데요. 특히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을 겪으면서 이를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해서 승리를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경제적인 실리를 앞세워서 친중국 행보를 걸었습니다.
네. 자, 이제 이달 말이면 필리핀의 정권이 바뀌는데요. 마르코스 당선인은 어떤 정치적 노선을 취할지 궁금합니다.
네, 마르코스 당선인도 후보 시절에 친중국 성향의 입장을 종종 드러냈습니다. 또 마르코스 대통령과 손잡고 부통령 선거에 나선 사라 두테르테 당선인은 현 두테르테 대통령 딸이기도 한데요. 그 때문에 마르코스 당선인이 취임하면 필리핀의 친중국 행보가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 2인자인 셔먼 부장관이 아직 취임 전인 마르코스 당선인을 찾은 건 사전 입지를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마르코스 당선인은 최근 이 필리핀의 안보 핵심인 방문군 협정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죠.
네, 셔먼 부장관이 한국,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등 이렇게 아시아 4개국을 순방하고 있는 사이에 국무부의 또 다른 고위급 관리도 영내 국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데리 콜렛 국무부 특별보좌관은 태국과 싱가포르, 브루나이 관리들을 만나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간의 특별 정상회의가 열린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늘은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지난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연방위의 난입 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청문회가 9일 열렸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이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할 것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제약회사인 모더나가 새롭게 개발한 코로나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강력한 면역 효과를 보인다고 밝힌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자, 9일에 전국적으로 눈길을 끄는 청문회가 연방 하원에서 열렸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월 6일에 발생한 연방위의 난입 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개 청문회가 미국 동부 시간으로 9일 저녁 8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예. 그 하원 특별위원회가 출범한 뒤로 청문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죠?
맞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이 9일 청문회를 포함해서 앞으로 몇 차례 더 청문회를 열 계획입니다.
예. 자, 9일 청문회에서 어떤 말이 나왔는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먼저 민주당 소속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베니 톰슨 위원과 부위원장인 공화당 소속의 리즈 체니 위원의 모두 발언으로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톰슨 여는 모두 발언에서 1월 6일 위해 난입 사건이 쿠데타 시도의 정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난입을 쿠데타로 표현을 했네요.
네,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쿠데타 시도였다는 겁니다. 톰슨 위원장은 그러면서 당시 발생한 폭력 사태가 사고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톰슨 위원장이 모두 발언에 나선 체니 위원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도들을 부르고 모은 다음에 이 공격의 화염에 불을 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예. 지난해 1월 6일에 발생한 폭력 사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체니 위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밑에서 일한 백악관 직원들 증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력 사태를 중지시키거나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의사당에서 떠나라고 촉구하기를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위대가 당시 의회에서 대선 결과 인증 작업을 주관하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목매달라는 구호를 외쳤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걸 듣고도 우리 지지자들이 좋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펜스 부통령이 그런 일을 당할 만하다고 말했다고 체니 위원은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 청문회에서 몇몇 전직 트럼프 행정부 관리와 참모의 증언도 공개가 됐네요.
네, 윌리엄 바전 법무장관 등 몇몇 관리와 참모가 화상으로 증언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들 증인은 주로 지난 대선 결과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이 부정이 있었다고 줄곧 주장을 해왔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윌리엄 바전 법무장관은 대선 결과를 뒤집을 만한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누차 얘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에도 그런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전 장관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선 결과에 관해서 세 차례 논의했고 대선 결과를 도둑맞았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개표 결과에 문제가 없었다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바전 법무장관 외에 당시 트럼프 참모들의 화상 증언도 이어졌는데요. 트럼프 선거 진영의 제이슨 밀러 대변인은 정보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선에서 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선거 진영의 알렉스 캐넌 변호사는 대선이 끝나고 당시 마크 메도스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 대선 결과를 뒤집을 만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윌리엄 바전 장관과 같은 견해를 전달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트럼프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도 화상으로 증언했는데요. 트럼프 전 선임 보좌관은 자신은 바전 장관을 존중하고 그래서 바전 장관이 말한 것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자, 이날 청문회에서 그 의회 난입 사건 당일의 그 현장 영상도 방영이 됐네요.
네, 사건 당일날 시간대별로 정리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장면들도 나왔는데요. 시위대가 의회에 들어가 경찰에 폭력을 가하고 의사당에서 욕설을 하는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이 그대로 전국에 공개됐습니다.
네. 자, 9일 청문회에서 그두 사람이 직접 출석해서 증언을 했다는데요.
네, 당시 현장에서 시위대를 막다가 다쳤던 의회 경찰 캐롤라인 에드워즈 씨, 그리고 시위를 주도한 극우 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스를 밀착 취재한 다큐멘터리 제작자 닉 퀘스티드 씨가 직접 나와서 그날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예. 자, 이 가운데 에드워즈 씨의 증언이 눈길을 끌더군요.
에드워즈 씨는 당시 현장이 전쟁터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현장은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 같았고 자기 눈을 믿을 수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그곳은 대참사였고 혼돈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공개된 영상에서는 에드워즈 씨가 시위대에 의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네.
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청문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명을 냈는데요. 지난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1월 6일 사건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미국 역사에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위대한 운동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공화당 쪽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은 청문회를 주관한 이 특별위원회 활동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가 당파적이고 합법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이 엘리제 스테파니코 공화당 하원 의원은 이 청문회가 물가 상승 문제나 범죄 문제로부터 유권자들의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것이라면서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중상 모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번 특별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공화당 하원 의원이 두 명입니까?
네, 위원회를 구성하는 9명 가운데 공화당 소속이 리즈 체니 위원과 애덤 킨싱거 위원 단두 명입니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서 체니 위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공화당 위원들을 향해서 트럼프는 언젠가 사라지겠지만 당신들의 불명예는 영원할 것이라고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미국 안에서 아주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조지 메이슨 대학 공공정책대학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그 결과 응답자 대부분은 내년에 인플레이션 상황이 나빠질 것이고 이에 맞춰서 지출 습관을 바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4월 21일과 5월 12일 사이에 성인 1,05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는 사람들의 비율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응답자 가운데 66%, 그러니까 약 3분의 2가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반면에 좋아질 것이라고 본 사람은 21%, 그리고 이전과 같을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은 12%였습니다.
네. 물가가 이렇게 계속 오르는 상황이 사람들의 지출 습관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드러났네요.
그렇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87%가 물건을 살때더싼 물건을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10명 가운데 6명은 운전도 덜하고 전기를 최소한으로 쓰려고 하면서 저축도 덜한다고 답했고요. 또 10명 가운데 5명은 가격이 오르기 전에 물건을 사두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 이 물음 가운데 물가 상승이 재정적으로 가계 부담을 주느냐, 이렇게 묻는 항목도 있었군요.
네, 소득별로 대답이 달랐는데요. 연소득 5만 달러 이하에서는 54%,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에서는 31%, 그리고 10만 달러 이상에서는 17%가 물가 상승으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예. 물가 가운데 특히 차량에 쓰는 휘발유 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 휘발유 값이 폭등한 원인에 관해서 묻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네, 응답자 가운데 72%는 석유 회사들이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가격을 올렸다고 답했습니다. 또 69%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원인으로 지목했고요. 조 바이든 행정부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을 탓한 응답자도 각각 58%에
예.
달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내 가계 순자산이 2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한 지난 1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 순자산이 149조 3천억 달러로 이전 분기보다 5천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시작된 2020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겁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모더나사가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발표했다고요?
네, 모더나가 기존 백신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방어력이 높은 백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를 표적으로 한 백신의 이름은 mRNA-1273.214인데요. 이 백신의 예비 임상 실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존 백신보다 오미크론 변이에 더 강한 면역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제일 궁금한 게 효능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좋아졌는지 이 부분이네요.
네, 437명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했는데요. 시험 참가자들은 모두 기존 모더나 백신을 세 차례 접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한테 새 백신을 투여한 결과 기존 백신보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를 1.75배 더 생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호그 모더나 회장은 이번 데이터는 몇년 전부터 사용해오던 이 백신의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변이 확산에 따른 최신 백신이 새로 나오게 된 건데, 자, 새 백신 언제부터 맞을 수 있습니까?
네, 모더나 측은 올해 가을부터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용으로 새 백신을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날씨가 추워지면 다시 코로나가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이달 말에 가을 재확산에 대비해 추가 접종으로 적합한 백신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보건당국 승인을 받기까지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요.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시간은 뭐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나온 새 백신이 현재로서 최신이라고 해도 앞으로 또 새로운 변이가 나온다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변이 맞춤형 백신이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이 모더나 외에 또 다른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도 이 모더나처럼 이 기존 백신에 이 변이 표적 능력을 더한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한편 미 보건당국이 또 다른 기업의 코로나 백신을 승인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FDA 자문기구인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가 7일 미국 바이오 기업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을 승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노바백스는 임상시험에서 코로나 환자에 대해 90% 이상의 예방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임상시험이 팬데믹 초기에 이뤄진 것으로 이 델타나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전에 나온 결과입니다.
네. 이 노바백스 백신이 기존에 미국에서 접종하는 백신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네,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메신저 리보핵상 mRNA 방식입니다. 하지만 노바백스 백신은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침입할 때 사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항체로 사용하는데요. 이 단백질을 생성할 수 있도록 나방과 곤충세포의 DNA를 재조합해서 만든 겁니다.
네. 이 노바백스 백신의 승인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FDA가 대체로 자문기구 권고를 수용하는데요. 이런 관례에 따르면 이 노바백스 백신이 미국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긴급 사용이 승인된 네 번째 백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노바백스가 최근 몇 년간 이 백신 대량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이 제조 공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노바백스 측은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이번 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미주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이 정상회의를 주최한 건 지난 1994년 1차 회의 후 28년 만에 처음인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 니카라과, 쿠바, 베네수엘라 정상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국가가 독재 정권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니카라과의 정치 상황과 미국과의 관계 등을 짚어봅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니카라과는 어떤 나라?
니카라과는 중미국가에 속한 나라들 가운데서는 가장 큰 나라입니다. 국토 면적은 약 13만 제곱킬로미터로 북한보다 조금 큰데요. 북서쪽으로 온두라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요. 동쪽은 카리브해, 남서쪽은 태평양, 그리고 남쪽으로는 코스타리카와 접해 있습니다. 인구는 국제 통계 사이트인 월드 오미터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으로 약 673만 명인데요. 약 12만 제곱킬로미터 면적에 2600만 인구를 가지고 있는 북한과 비교하면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은 편이죠. 니카라과는 국내 총 생산 GDP가 약 130억 달러에 불과한 매우 가난한 나라입니다. 국민의 절반 정도가 빈곤층이고 빈부격차, 소득 불균형이 극도로 심각합니다.
니카라과의 정치적 배경.
니카라과는 스페인의 오랜 식민지였다가 1821년에 독립했는데요. 그래서 스페인 문화와 풍습 등 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니카라과는 스페인에서 독립한 후에 당시 멕시코 제국의 일부로 있다가 다시 독립하는 등 격동기를 거치는데요. 1912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의 통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니카라과의 소모사 가문은 명목상 대통령제를 앞세워서 약 50년 동안 니카라과를 족벌 통치하는데요. 그러자 이에 반대하는 혁명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현 집권 여당인 산디니스타 민족해방 전선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요. 다니엘 오르테가 등 당시 반정부 세력은 1979년에 소모사 정부를 축출하고 사회주의 국가 수립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당시 소련, 볼리비아, 쿠바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가 재건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예, 미국은 니카라과에 대한 지원을 끊고 경제적 제재를 단행하는 등 관계가 악화했습니다.
오르테가 대통령의 장기 집권.
니카라과 혁명 정부는 1984년에 총선과 대선을 치렀습니다. 여기서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이 압승을 거두고 다니엘 오르테가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하지만 5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야 했는데요. 계속되는 정치적 혼란, 미국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 실패가 가장 큰 패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르테가 대통령은 2006년 선거에 다시 도전해서 간신히 재집권에 성공했고요. 2011년 선거에서는 62%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두면서 두 번째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연임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2016년에 다시 출마해 또 선출됐는데요. 오르테가 대통령은 70% 넘는 득표율로 승리했다고 발표했지만 부정선거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때 오르테가 대통령은 부인이 로사리오 무리오사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해서 함께 출마했는데요. 이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세계에서 유례 없는 대통령과 부통령 부부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Nicaraguans went to the polls on Sunday in a vote that the US called a sham whose outcome has long been determined.
오르테가 대통령과 무리오 부통령은 지난해 11월 7일에 치러진 대선에 또 출마해서 4연임에 도전했는데요. 여기서 또 승리했다고 발표하면서 장기 독재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이미 실질적인 대통령 재임 기간만도 15년이 넘는데요. 다시 5년간 더 니카라과를 통치하게 되면서 미주 국가 정상들 가운데 현역 최장수 국가 수반이라는 호칭을 갖게 됐습니다.
오르테가 집권의 니카라과.
니카라과는 오르테가 대통령과 좌파 정당인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이 장기 집권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후퇴하고 있습니다. 오르테가 정권은 그동안 지속적인 야권 탄압과 강경 정책 도입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에는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오르테가 정부는 무자비한 강경 진압에 나섰고요. 당시 300여 명이 사망하고 2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니카라과의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위기로 니카라과를 떠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2018년 후 불과 2년 새 니카라과를 떠난 사람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니카라과의 경제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니카라과의 경제 성장률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고전했고요.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의 제재까지 더해지면서 니카라과 경제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니카라과와 미국.
미국 정부는 오르테가 정권의 탄압과 압제가 심해지면서 정권 핵심 인물과 관련 기관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재무부가 경제 제재를 단행하고 있는 사람은 오르테가 대통령의 부인인 로사리오 무리오 부통령과 자녀 등 30여 명이고요. 미국 국무부는 150여 명에 대해서 비자 발급 규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지난 2018년 이후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니카라과 정부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미국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니카라과 시민사회단체, 인권운동가들, 독립적인 언론사 등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오르테가 정부의 비민주적 행위를 규탄하면서 정치 외교적 수단을 사용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쿠바, 베네수엘라, 러시아 등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들은 오르테가 대통령의 승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르테가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면서 이들 국가와 밀접한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정치 경제 위기로 총체적 난국에 직면한 베네수엘라는 물론이고 쿠바나 러시아 역시 국력상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입니다.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은 1945년생으로 현재 76살입니다. 한때는 반독재 정권의 붕괴를 주도한 혁명가였지만 이제는 그 자신이 종신 집권을 꿈꾸는 독재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니카라과 중부 촌탈레스주의 중산층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그의 부모도 반정부 투쟁에 앞장섰고 이런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르테가 대통령이 반정부 활동하다 처음 체포된 건 15살 때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그는 당시에는 반정부 지하 세력이었던 산디니스타 민족혁명 전선에 가담해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고요. 한때는 당국의 수배를 피해 쿠바로 망명해서 게릴라 전술을 배우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는 산디니스타 민족혁명 전선을 지휘하면서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1979년 소모사 정권이 붕괴한 후에 그는 과도정부 수반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1984년 치러진 대선에 출마해 승리하면서 니카라과 혁명 후 첫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임금 인상과 문맹 퇴치, 토지 개혁 등을 통한 부의 재분배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소모사 정권의 장기 독재에 시달려왔던 니카라과 국민은 처음에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 악화, 경제난, 언론 탄압 등으로 민심은 점점 악화했고요. 결국 그는 1990년 대선에서 패해서 우파 정권에 권력을 넘겼습니다. 이후 그는 줄곧 야인 생활을 하다가 2006년 다시 대권 도전에 나서서 당선됐습니다. 집권이기에 그는 대통령 연임 횟수를 제한하지 않도록 헌법을 개정하면서 장기 집권의 틀을 마련했고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3번 연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7일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하면서 또다시 정권 연장을 회칙하고 있습니다. 오르테가 대통령은 1979년 로사리오 무리오 여사와 비밀리에 결혼했다가 2005년에 정식 결혼했습니다. 무리오 여사는 오르테가 정부 대변인과 장관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7년 부통령에 취임했는데요. 올해 70세인 무리오 여사는 오르테가 정부의 실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니카라과의 전국 현황과 미국과의 관계 등을 짚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어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요점, 중요한 점은 이런 표현들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Good to be here again. So, did you hear David's speech yesterday?
Yes, he was talking a lot, but he didn't really say anything.
Maybe, but the long and short of it is that after all, he's our CEO.
데이빗의 연설을 들었는지 존이 물어서 제가 데이빗은 얘기는 많이 했는데 내용이 없다는 말을 하자.
The long and short of it.
요점은 중요한 것은 데이빗이 CEO라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요점은 중요한 건
The long and short of it.
같은 표현으로 발음 라인이 있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Did you have a trouble getting in?
Yes, my ID card is expired. It took me a good 10 minutes to get in here. Now I have to show my driver's license and I have to walk through a metal detector. But the bottom line is that I got in.
제가 잔에게 회사 들어오는데 문제가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Did you have trouble getting in?
잔의 대답은 회사 신분증이 만료돼 들어오는데 a good 10 minutes. 좋은 10분이 아니라 여기서 good은 good, 충분한 10분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 10분을 충분한 시간으로 보느냐, 모자란 10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I have a good 10 minutes.
나는 10분이란 충분한 시간이 있다. 나는 10분밖에 없어요.
I only have 10 minutes.
말의 차이가 있는 게 보이시죠? Johnny,
It took me a good 10 minutes to get in here.
그 10 minutes라고 말한 건 긴 10분,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I have to show my driver's license and I have to walk through a metal detector.
운전면허증도 보여줘야 했고 금속 탐지기 보안 검색대도 통과해야 했어요.
But the bottom line is that I got in.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The long and short of it is that I got in.
요점은 내가 들어왔다는 거죠. Long, 길다, short, 짧다. 이 두 단어를 사용해서 이론에는 강하고 실기에는 약하다.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Long, 길다, short, 짧다라는 단어가 어떤 때에는 강하다, 약하다, 많다, 적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I'm working with David right now.
You must be learning a lot from him.
Yes and no.
Why?
He's long on theory, but short on practice. My point is that he knows a lot, but he doesn't have enough experience.
제가 데이빗과 일한다고 주안에게 말하자, 주안은 My point is, 요점은
The long and short of it is
요점은 같은 표현입니다. My point is, 요점은
He's long on theory, but short on practice.
그는 이론에는 강하지만 실기에는 약하다. 이번에는 long and short로 강하다, 약하다라는 표현 말고 많고 적다라는 표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사업 경험은 많지만 돈이 적다. long and short를 사용해서
He's long on business experience, but short on capital.
반대로 그는 자금은 많지만 사업 경험은 적다.
He's long on capital, but short on experience.
그래서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요점은 남 밑에서 경험을 쌓아라.
He's long on capital, but short on experience.
The bottom line is 중요한 건 요점은
work for somebody so you can build up some experience.
그럼 끝으로
the long and short of it.
요점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David's speech yesterday?
Yes, he was talking a lot, but he didn't really say anything.
Well, the long and short of it is that after all, he's our CEO.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요점, the long and short of it, the bottom line, 요점, 중요한 것,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